오늘 아침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초반부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주로 억압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장 말씀에서부터 14장 말씀까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에 내린 들까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부터 19장 말씀까지는 홍해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20장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한 가지는 광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살아야 할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 것인가라는 말씀과 함께 성막을 건축해서 예배 처소로 삼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주된 중심으로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열자 말자 우리가 다소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애굽 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핍박당했던 원인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져서 히브리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가 많아지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방 땅 애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어떻게 결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너희가 큰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 하고 말씀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큰 민족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야곱에게 애굽에서는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드디어 애굽의 본토인들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에는 산술적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셔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또 한 가지 핍박받는 이유를 오늘 말씀의 1절 이하 말씀에서 설명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견제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애굽 사람의 견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왕조와 왕실과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번영해 오고 함께 발전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를 가리켜서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힉소스란 말은 외부에서 들어온 통치자,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지금의 나일강 삼각조 부근으로 진출해서 이집트의 북부지방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새 왕조를 건설하게 되고 옛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새 통치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집트의 원래 사람들은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남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늘 기회를 엿보다가 힉소스 왕조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몰아내고 이집트의 원래 왕조, 이집트인들의 왕조를 복원하게 되면서 힉소스 왕조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대체로 힉소스 왕조가 몰락한 시기를 BC 1570년 정도로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대체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핍박받았던 어려웠던 시기를 150년 정도의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유지되면서 히브리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후에 150년 정도의 세월은 큰 핍박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는 더 이상의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에게 주어서 번식하는 것을 더 막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고 성을 짓고 농사를 하고 하는 일에 강제 노동으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번성이 멈춰지지 않게 되자 드디어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인종 말살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산파에게 명령해서 남자아기를 낳으면 죽이게 하고 또 그 일이 실패하게 되자 남자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그리고 매일처럼 이어지는 강제노동의 어려움,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그들의 신음이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로 호소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이 영원히 그들이 살아가고 번성할 땅이 될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도 죽으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곳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떠나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장례 지내달라고 부탁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원래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가나안 땅을 목표 삼고 애굽 생활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수백 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정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매일매일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뜻밖의 정치적 격변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큰 핍박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이 광야 건너편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저 광야 건너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배웠었어도 현실 생활에 문제가 없고 아늑하고 행복했더라면 그곳을 떠날 생각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견디기 힘든 시련이 그들에게 혹독하게 몰아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생각들이 온 백성에게 가득 차가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째 약속이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다. 둘째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 되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만큼의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인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 그들을 그 땅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핍박당하게 하시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손길이었고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혹독한 시련이었고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핍박의 시간이었지만 그 손길까지도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이었고 사랑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사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